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면 지난주에 그 한문을 띄워드렸듯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체면, 얼굴을, 면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용서보다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통쾌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 봐라, 내가 벌 받을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쑥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깨소금 맛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상처가 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있다면 용서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꽁꽁 묶어두고 싶고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 또 용서하지 않은 것,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용어가 아니라 신의 용어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래도 이 주제를 우리가 꺼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운 이후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기도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막혔을 때 이 기도의 힘이 없어진다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도 생활 말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정말 큰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놈, 그 상황. 그래가지고 이 용서하지 못한 것은 이 과거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우리 자신이 행하는 용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해야 우리도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어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생겼고, 우리의 본성은 곧 쌤통이다, 깨소금 맛이다,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근히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하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이나 지난번에 배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용서의 시작, 용서의 원천은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히 다루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교회나 교회에서나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고 축복이라든가 형통이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심지어 성공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에서 죄나 회개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쭉 뒤까지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배경화면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하긴 죄라고 하는 용어가 거북스럽긴 하죠. 마치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부르니 괜히 주눅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고 교회만 오면 성경만 오면 쭈그러드는 아 죄인이구나 죄인 컴플렉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죄가 없다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그렇게 보면 우린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설명해주는 한 글자가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칩니까? 그것을 설명해주는 한 글자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악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악, 구조적인 잘못일 수도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을 한번 찾아본다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죠. 노아는 가장 의로운 사람한테 뽑혀가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1등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그의 가족이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홍수가 끝나자마자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맨몸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그 두 아들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두고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세 죄가 틈타버렸습니다. 의인 노아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 보였습니다. 홍수가 언제 끝났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대의 의인 1등 노아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말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라면 동방의 의인 욥을 찾을 것입니다. 욥이야말로 여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욥을 믿고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보라고 시킬 정도였습니다. 욥은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병이 다쳤습니다.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몰골이 흉악한지 그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했는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맙소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욥 3장에 가면 이게 1장과 2장에 있었던 일인데 3장에 가면 고난이 계속되면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걸.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해요.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죄가 없이 이런 일이 당했겠느냐. 욥도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나중에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자 욥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 스스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당대의 의인 노아도 금방 죄를 지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신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나도 죄인이지. 동방의 의인 욥도 그랬다면, 노아도 그랬다면 하물며 나는 오죽하랴.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근본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처음 시작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욕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교만과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처럼 최고가 되려고 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근본적인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죠. 더 높이 오르고 싶죠. 주인공이 되는 성향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성향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물론 선한 야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야망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보다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간 후 다음에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근본적인 죄라고 부르고 이것이 어디에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는 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트랜스퍼, 유전, 임파티드,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자잘한 죄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의 성향을 갖고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죄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옆이 모두 미끌미끌거려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렁에 빠졌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밑으로 들어갑니다. 함정이죠. 멀쩡해 보여도 꽤 비참한 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할 빚문서에 비유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용서를 정의하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용서는 분노를 그치는 겁니다. 또 용서는 보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벌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벌받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깨소금 마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는 빚을 면제해 주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저 사전이 정의한 용서를 다 실천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화내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참으실 뿐이지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걸 보고 전부 들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더 이상 화내지 않으신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보복하는 것을 중단하셨다. 죄의 값을 하나님이 없애셨다.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갚아야 할 빚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빚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론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있죠. 미국은 그냥 빌빌하며 살아가는 데가 미국입니다. 살면 살수록 론이 늘어나는 곳이 미국입니다. 한 60대 넘어서 빚이 지로가 된다면 이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다음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이 다 있어요. 근데 더 큰 빚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빚의 밸런스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빚을 없애주셨다. 우리 빚의 밸런스가 지로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꼭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글씨가 좀 작군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문서는 무엇일까? 구약의 율법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살던 빈문서를 지워버리셨다, 그냥 없애셨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칠판에 빛에 대한 조항을 다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그 말끔히 칠판을 하얗게 지워주셨습니다. 빈문서를 갖다가 론 어그리먼트를 슈레더에 갈고 놓고 갈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러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지워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빈문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모기지 갖고 있으시다가 마지막 모기지를 갚으신 순간에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동차 5년 동안 론으로 샀다가 마지막 론을 그 갚는 순간에 그 자유로움, 더 이상 갚아지 않는다는 그 자유로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 이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회원권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번에 큰 돈을 내면 평생 계속되는 회원권이 있습니다. 동문회 회원권들이 이런 거에 속하는데 하도 동문회 회비를 안 내니까 한 번에 회비를 내면 뭐 300불을 내면 평생 라이프타임 멤버십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 회원권을 2000년 전에 구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놓은 평생 그 회원권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2000년간 계속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톨게이트에 예수님이 거기 이미 다 값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차들은 지금 200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 톨게이트를 통할 때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가세요, 가세요.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풀어주셨는데 나도 풀어내야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지. 이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가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딸의 목숨을 빼앗고 또 딸의 목숨을 빼앗은 사위와 범인들을 용서한 부모들 역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완벽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선포하신 용서입니다. 반면에 우리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리요. 용서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동시에 무거운 단어입니다. 용서를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계속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 이런 주제를 건드리셔서 나를 괴롭게 할까? 쉽지가 않아요. 한 달 동안 설교를 듣고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용서를 하려고 지나치게 서두를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상처받은 상황이라든가 상처받은 정도라든가 상처받은 기간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과정이 요구됩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저녁을 먹고 이제 근처 맥도날드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께 한국말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이놈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욱하죠. 꾹 참고 차에 탔습니다. 이런 것은요 쉽게 잊혀지고 용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나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경우는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에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큰 상처를 너무 빠르게 용서하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다시 그 상처가 돋아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한다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서 나이스하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괴롭고요. 하기 싫고 화나는 일이 용서입니다. 한국에 어이없는 살인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완전 범죄를 노리면서 전 남편을 살해했는데 재혼한 아이까지 죽였을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희생자의 그 가족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의심이 되는 땅을 다 손으로 팠다는 겁니다. 혹시 시신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다에 유기되었다고 하니까 허탈한 마음에 이 희생자의 가족이 절규해요.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용서라는 말을 꺼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용서라는 말을 꺼낼 때도 아니죠.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 읽고 있는데 거기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얼마나 분노를 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요, 무서울 정도로 분노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벌주신 분입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띔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 프로세스였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했다가 다시 화가 나서 용서를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괴로워서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도 우시고 예레미야도 웁니다. 그만큼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우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나가는 겁니다. 화낼 때는 화도 내고 울음이 나올 정도로 억울하면 애통하고 상대방이 세상적으로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으면 그가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다룰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또 되돌아와서 또 거치고 또 거치면서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용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깊이 잠겨야 합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속에 거했을 때 그 사랑 속에 잠겼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쓴뿌리를 완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풀어주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 압니다.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없애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옛 습성이 살아나서 죄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녹아버리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다음 한 주간 깊이 깊은 묵상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